2분기 국가 경제는 1.5%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4.1%로 꽤 안정적입니다.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현직 정부가 재집권을 확신하면서 샴페인을 터트려야 할 수치거든요.
네,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죠. 유권자들은 엄청 분노하고 있고, 양당은 각자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려고 아주 사활을 건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2026년 8월 13일인데, 워싱턴의 정치공학자들은 이미 2028년이라는 그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목숨을 건 수싸움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도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진짜 흥미로워요. 그 코리아 베스트랑 미국 신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략적 구조라는 아주 방대한 보고서거든요.
아, 네. 저도 읽어봤는데 분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쵸? 이게 단순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나열한 게 아니라 양당이 어떤 수학적 계산이랑 인구통계학적 가설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그 이른바 승리 이론을 세우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체스판의 말들이 움직여보기 전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하나 명확히 해두고 싶은 필수 규칙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보고서가 미국 양당의 정치적 이념적 전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막 어느 한쪽의 논리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전문가는 오늘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제공된 데이터랑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체해 드릴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2028년 전략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그러니까 2026년 8월의 현실을 좀 점검해 보죠. 앞서 제가 경제지표 모순을 말씀드렸는데 정치 지형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11월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으로 근소하게 우위고 상원도 53석으로 공화당 우위란 말이에요. 백악관도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공화당 차지고요.
네, 모든 권력이 공화당에 집중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7월 퓨 리서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3%대 37%로 우세하게 나와요. 아니, 백악관이랑 의회를 다 내준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다니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 그 간극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체감유가, 그리고 교차 압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차 압력이요?
네, 아까 2분기 실질 GDP 1.5% 성장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워싱턴에 있는 정책 이반자들한테나 유효한 숫자거든요. 평범한 유권자들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마트만 가도 확 느껴지니까요.
맞아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4% 올랐는데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가격이 무려 14.7%나 폭등했어요. 식료품이랑 주거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장 내 차에 기름 넣고 계란 살때 지갑에서 15%가 더 빠져나가면 유권자들은 그 고통에 투표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건강검진표를 보면서 환자한테 아주 건강하네요 이러는데
정작 환자는 지금 당장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딱 그겁니다. 그래서 2028년 선거의 핵심 질문은 경제가 좋아졌는가가 아니라 내 생활비 청구서가 가벼워졌는가가 될 거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아, 생활비 청구서. 확 와닿네요.
공화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살려서 경제가 성장 중이라고 강조하고 싶겠지만 폭등한 물가 앞에서는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 이 불만을 동력 삼아서 지지율 반사익을 얻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교차 압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독립층 유권자들이 양쪽에서 막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네. 단순히 누구 찍을지 고민한다는 게 아니라 유권자 개인의 내면에서 아주 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어떤 충돌이죠?
그 로이터 입소스 데이터를 보면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부유층 증세나 의료비 통제 같은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는 찬성해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 정책 자체는 마음에 든다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그 민주적 사회주의 프레임이나 반대로 공화당의 극단적인 막아 꼬리표에는 엄청난 거부감과 필요감을 느낍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당의 극단적인 브랜드는 너무 싫은데 특정 정책은 또 필요하고 양당 모두에게 골치 아픈 딜레마네요.
그렇죠. 이념적 색채를 너무 강하게 띠면 유권자가 튕겨나가고 반대로 색채를 지우면 핵심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하니까요.
진퇴양난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도전자인 민주당의 수학 공식부터 한번 해보해 보죠. 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진짜 민주당의 270석 확보 전략이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 최송경로 시나리오 말씀이시죠. 블루월 탈환작전이요.
네. 그 2024년에 카말라 해리스가 확보했던 226석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펜실베이니아 19, 미시간 15, 위스콘신 10, 이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를 가져오면 딱 44석이 더해지잖아요.
네. 226 더하기 44는 정확히 270석이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매직 넘버긴 한데 이 계산식에는 오차범위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단 1석의 여유도 없어요.
네.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당일에 펜실베이니아에 비가 엄청 와서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미시간에서 이슈 하나 터져서 1%만 빠져도 그냥 패배하는 거잖아요. 밑에 안전그물조차 없는 줄타기인데 남부 썬벨트로 확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적하신 대로 수학적으로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하지만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게 계층적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블루월 3개주를 최우선 방어선이자 최소 경로로 두고 화력을 집중하되 애리조나나 네바다 같은 선벨트를 보완 및 확장 경로로 남겨두는 투트랙 전략이죠.
말이 좋아 투트랙이지 결국 후보 한 명이 북부 백인 노동자층이랑 남부 히스패닉, 흑인 유권자를 동시에 다 설득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막상 그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엄청 어렵죠. 그래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아주 극진적인 시스템 변화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아, 경선 일정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2028년 경선 순서를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햄퍼셔, 미시간, 조지아 순서로 치르겠다는 제안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항상 아이오와 코커스가 가장 먼저였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건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백인과 농촌 유권자들 표심이 초반 모멘텀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바뀐 일정을 보면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 유권자들 조직력을 확인하고 며칠 뒤에 네바다로 가서 히스패닉이랑 서비스업 노동계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와, 쉴틈이 없네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뉴햄시어로 가서 고학력 중도층 입맛을 맞추고 그 다음엔 미시간의 자동차 노조원들, 마지막으로 조지아의 호남 유권자들 앞에 서야 해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차네요. 그러니까 단 몇 주 만에 아예 인종이나 이념이 다른 유권자 그룹을 차례대로 만나면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이걸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불러요.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 중도파, 진보파, 경제 포퓰리스트들 사이에 이념적 긴장 상태가 엄청 깽패하거든요.
이 파편화된 연합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어차피 본선에서 질 테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뼈아픈 내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그 아슬아슬한 270석 줄타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방어전을 치르는 공화당은 상황이 좀 나은가요?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2024년에 트럼프가 무려 312석이나 확보했으니까 훨씬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공화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후계자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아, 헌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없으니까요. 원문 보니까 제이디 벤스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2024년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트럼프가 흑인 남성, 히스패닉, 젊은 남성층에서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맞아요. 지지층을 엄청 넓혔죠.
공화당 전략가들은 이 확장된 연합이 2028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변수는 이 사람들이 진짜 공화당의 이념에 동의해서 투표한 건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라는 개인 브랜드에 이끌려서 투표한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전설적인 록밴드에서 제일 카리스마 넘치는 리드싱어가 탈퇴했는데 남은 멤버들이 그 밴드 열성 팬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랑 똑같네요. 그게 리드싱어 없이 가능할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공화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화학물질들을 모아놓은 비커랑 비슷하거든요.
비커요? 어떤 성분들이 섞여 있길래요?
한쪽에는 무역장벽 높이자는 강경한 마가 충성파랑 노동계층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세금 감면이랑 자유무역을 원하는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친기업 보수층이 있습니다.
벌써 물과 기름이네요.
네, 거기에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최근에 막강한 자금력으로 떠오른 규제 완화 중심의 실리콘밸리 우파까지 다 섞여 있어요.
아니, 관세를 올려야 한다는 노동자랑 낮춰야 한다는 기업가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트럼프라는 특이한 촉매제가 억눌러 왔던 건데 이 촉매제가 빠지면 다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화당의 핵심 전략이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이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둘 아주 강력한 최소 공부모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아까 경제 얘기할 때 나왔던 물가나 국경 통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경 장벽 강화, 물가 안정, 광범위한 규제 완화. 이 세 가지가 노동계층의 경제적 불안감을 자극하면서도 기업가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교집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관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게 비커 폭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메시지 조합으로 연합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야, 양당 딜레마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복잡한 다차원 체스게임이네요. 근데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실탄, 즉 돈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가 원문에서 자금 현황 보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아, 2026년 6월 기준 재정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현금이 1억 2,850만 달러나 쌓여있는데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630만 달러밖에 없고 심지어 부채가 1,850만 달러예요.
네, 완벽한 비대칭 구조죠.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이 오히려 빚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아까 민주당이 블루월 방어하면서 전국 돌며 스트레스 테스트 해야 한다면서요. 돈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압도적인 자금 격차 속에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 자본의 부족이 민주당의 메시지 전략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현장 조직을 대규모로 굴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고관여 고감정 이슈에 극도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돈이 없으니 분노나 절박함 같은 감정을 자극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게 낙태권이나 민주주의 수호 같은 이슈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철저하게 양날의 검이에요. 낙태권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금 없이도 여성과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멱살 잡고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교외 지역 중도층 여성들 표심도 흔들 수 있고요.
근데 양날의 검이라는 건 잃는 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보적 의제를 너무 강조하면 경제 문제에 더 민감한 남성 노동계층이나 보수적인 소수인종 유권자들을 밀어내는 역효과가 납니다.
아, 공화당도 비슷하겠네요. 돈은 많지만 그 이민 통제 메시지가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테니까요.
네, 공화당의 강력한 국경 통제 메시지는 핵심 지지층이랑 저소득 노동계층을 파고드는 가장 예리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면요. 온건한 중도파나 고학력 유권자들한테는 인종주의적이거나 불안정한 세력으로 비춰서 이탈을 초래하거든요.
결국 승패는 돈의 액수 자체보다 누가 누구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가에 달려있구나요. 내 지지층 출혈은 막으면서 상대 방어선은 무너뜨리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8년 대선은 단순하게 한쪽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양당 모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기들의 취약한 연합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서로를 찌르는 상태인 거죠.
와,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워싱턴 정치공학자들이 짜놓은 체스판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너무 먼 이야기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본질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겪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같은 일상적인 고민들을 정당들이 어떻게 데이터로 읽어내서 권력의 언어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거웅이거든요.
네, 유권자들의 일상적인 분노를 어느 쪽이 더 섬세하게 읽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원문 보고서 마지막에 아주 도발적인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블랙스완 변수 말입니다. 양당이 이렇게 완벽한 수학 공식이랑 전략을 다 짜놨는데 만약에 선거 직전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보 조작이나 갑작스러운 글로벌 안보 위기 같은 것들 있죠.
네, 만약 그런 블랙스완이 터진다면 그 수십억 달러짜리 완벽한 데이터 전략이 인간의 공포와 불확실성 앞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원초적 공포 앞에서는 그 모든 모달링과 타겟팅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죠.
바로 그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완벽한 계산이 이길지 아니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판을 엎어버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선거 전략의 이면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